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는 인생은 참으로 굴곡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평탄하면 괜찮겠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순탄한 삶을 좀 살면 괜찮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굴곡지다는 거지요.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플 때가 있고요. 또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요. 또 정말 기뻐서 춤추던 또 노래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어요. 빛이 있어서 밝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둠으로 인해서 암흑에 속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잖아요. 우리의 삶은 좀 순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은 전혀 문제없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같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 같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날을 기대하지 말라. 그날이 온다면 그땐 당신은 이미 죽었을 때다. 전혀 고통이 없다.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이미 죽었을 때다. 살아있는 이상 누구나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참 문제없어 보여요. 다른 사람을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다른 사람을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모를 만큼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마냥 없어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살며시 들추어서 엿보면요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기쁠 때도 있으면 슬플 때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시작하는데 그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리암은요 여성이니까 더 감정을 더 막 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소고를 들고 치고 또 춤을 추며 막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이야 주님의 정말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놀랍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져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서로 얼굴을 보며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면서 마냥 기뻐서 막 즐겁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홍해를 건너 수르 강야로 들어온 그들은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를 물 없이 건넜다. 물 없이 걷는다. 아, 어려운 거죠. 하루 이틀은 웬만한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조금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흘쯤 되니까 이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참을성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이들이 우물을 발견하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사흘을 걷는데 물이 없어서 정말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바로 눈앞에 우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앞다투어서 서로 물을 먼저 먹겠다고 야단법석 막 뛰어갔을 겁니다. 다른 사람 막 뒤로 다 대처쳐놓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허겁지겁 물을 퍼서 막 먹습니다. 막 물을 막 퍼먹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염분이 굉장히 강하고 또 염분이 강하다 보니까 짜다 못해 쓴맛을 낼 정도로 굉장히 염분이 강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마라를 가보니까 위치가 참 놀랍게도 이 마라의 쓴물, 마라의 우물이 있는 이곳과 그 홍해 바다하고 약 한 2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2, 30m 떨어졌나요? 한 2, 30m 정도 눈에 이렇게 저 앞에가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옆에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의 우물이 있어요. 이 쓴물에서 이제 먹는 거죠. 먹어보니까 이거는 짜다 못해 완전히 쓴맛이 되는 거예요. 물은 있지만 먹을 수 없는 물. 보이는 것은 온통 다 물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와. 그런데 물은 있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유혹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것들이 너무 그것이 진짜 물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먹어보면 쓴맛이 되는 거예요. 먹어보면 아닌 거예요. 진짜 물이 아닌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 유혹을 참고 견뎌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물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우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을 겨우 걸어서 겨우 만난 물인데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있었던 홍해의 기적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과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인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웬만한 사람은 사흘은 버티거든요. 사흘은 견디잖아요. 감동과 기쁨의 그 순간은 그래도 사흘은 가거든요. 한 좀 일주일쯤 지나면 감동이 다 사라지지만 그래도 한 사흘 정도는 그래도 그 감동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뻐하고 그렇게 춤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노래하던 그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이 만났던 곳이 어디냐? 바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만나서 춤추며 노래했는데 지금은 마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우연히 어쩌다가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치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들은요 우리네 인생들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반복되는 일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마라에 인도했을까 하는 거죠. 왜 마라에 인도했을까? 누구나 홍해의 기적 같은 일을 만나면요 어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만해지기 쉬워요.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조금만 남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요,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조금만 남에게 인정받는 게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좀 겸손하면,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면 괜찮겠는데, 사람은 이런 홍해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 이야,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주요. 그런데요, 그 승리감에 젖어서 바로 자만심에 빠져요. 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예, 교만해져요.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어떤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그거는 놀라운 건데, 감사한 건데, 그것은 감사한 이유가 되기보다는 교만에 빠져요. 바로 그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홍해의 기적 앞에서가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탄하고 행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 어려움을 겪을 때, 혹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동일하게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춤을 추며 야단 법석입니다. 소홀을 치며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고요, 당장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마라의 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시험한대요.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는 결국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맞을까요? 하나님, 저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요, 시험 싫어요. 저는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거예요. 저는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 시험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시험 한번 안 치르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지를 건네주셨어요. 자, 받아봐라. 그리고 정말 너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시험지를 우리에게 건네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는 시험 안 치를게요. 저는요,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힘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능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죠. 시험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시험을 치는 이유는 내 부족함을 알게 해요. 그렇죠? 내 부족함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났을까요?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삶에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을 멀리 갑니다. 진짜 믿음이었다면 그럴까요? 진짜 믿음이었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야 맞지요. 진짜 믿음이었다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들이 속으로 치며 찬양하고 춤췄던 일들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의심스러운 믿음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삶에서 만나는 고통의 때에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나의 본성,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내 믿음이 참 현찮은 자였구나. 내가 믿음이 강한 줄 알았더니 내 믿음이 너무 약한 자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저는 변한 줄 알았는데 막상 고난을 당한 자 저의 강팍한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를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대체로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일이 잘 풀 때는 하나님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성공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큰 고난을 겪을 때, 커다란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든든하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영화를 뭐가 되게 하겠다? 욕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뭐냐면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 배우더라고요.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통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치유받고, 열악한 환경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치유받고, 파괴된 가정으로 상처입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25절 전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쓰디쓴 물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쓴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결코 쓴물이 아닙니다.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쓰디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행동을 요구하지요. 그것이 뭡니까? 나무를 그물에 던져라 얘기해요. 한 나무를 그물에 던져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저 평범한 아무런 나무나 갖다가 넣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바로 그물에, 그 써서 머시지 못하는 그물에 던져라. 그리고 그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무였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병든 세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이토록 세상에 던져버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고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 어떤 고통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될 눈물, 우리가 마땅히 고통을 당해야 될 그 고통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시고 친히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쓴물을 바꾸셔서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에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코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물 때문에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물 때문에는 우리는 죽진 않아요. 삶의 어려운 일들,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치유하시는 말씀과 치유하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당장에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진정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따라가야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살기 위해서는 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 다음 주에 보게 될 16장 말씀은 만나 매출하길 드디어 허락하십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마신 물 때문에 걱정 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살아라. 그래야 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광야의 길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두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홍해도 건넜지요. 광야길 이제 내려와 있어요.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려면 이 광야를 빨리 통과를 해야만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고해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여전히 더울 거예요. 오늘 기적은 경험했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은 경험했지만 내일 또다시 낮에는 더울 것이고 밤에는 추울 거예요. 또 물이 없으면요. 물 한 번만 먹으면 끝입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요. 오늘 물을 해갈을 했어도 내일 다시 목마를 것이며 틀림없어요. 또 목마를 거예요. 또 어쩌다 보면 쓴물을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다고 해서 내일 여러분들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또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또다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시렵니까? 그런 일들 만났다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겠습니까? 똑같이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지요. 다시 쓴물을 만난다고 해도 이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광야의 길을 도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다시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마라의 고통 뒤에는 엘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얘들아 마라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엘림의 은혜가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고통의 보자기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보자기를 풀 때는요 매듭을 너무 꽉 조여매서 잘 안 풀려요. 때로는 이빨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손으로 막 애써서 그 보자기를 풀어요. 근데 그 보자기를 풀 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를 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를 풀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를 풀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눌러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엘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라에서 엘림은 약 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 있었습니다. 소위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뭐냐면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완전수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두 지파, 열두 제자 이런 열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열둘이 굉장히 완전한 숫자에 포함이 되고요. 또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행운 숫자 7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7. 마찬가지로 여기서 70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7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식처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완전한 휴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라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께 청종하며 살면 엘림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샘물이 늘 흐르고 시원한 종려 그늘이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지요. 마라의 쓴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들 쉴만한 자리를 준비하시고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격언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혹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엘림에 이르지 못하고 마라에 머물러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라는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마라의 쓴물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사업, 답답한 미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쓰디쓴 마라 때문에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물이 없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엘림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코 인생을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